사무엘상 7장과 8장은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 8장 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사무엘이 한참 왕성하게 사역을 할 때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놓고 부흥회를 하고 간절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고 또 14절에서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사방 지역을 다시 되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참 충만하게 젊게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의 분위기는 전혀 또 7장의 분위기와 다릅니다. 사람이 항상 7장의 분위기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7장이 있을 때도 있고 8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8장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 하고 이제 요구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은 그냥 한장 차이지만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7장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8장의 분위기처럼 때로는 침체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속상하고 또 세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런 때도 있다는 거죠.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7장일 때도 있고 8장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이 늘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8장 시작할 때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시간이 오래 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은 완전한 인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늙었다는 거죠. 늙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음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사기 시작할 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사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여호수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종뭐 모세가 죽음에라고 이렇게 시작했고 또 사사기 시작할 때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한 거 보면 아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다. 오늘 사무엘이 늙음에 그 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늙었다 그 말은 아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더군다나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2절에서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사무엘이 그 아들들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사사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사무엘이 행한 대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 사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 같은 그런 지도자입니다. 뭐 검찰, 판사, 뭐 이런 지도자죠. 그때는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었고 이 사사를 통하여서 대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일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사 시대가 지금 이 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왕정 시대가 있기 전에 사사기의 그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도 사사 시대의 특징처럼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대로 이 아들들에게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사사로 세웠으니까 판결을 정당하게 해주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라는 그 말은 자 사무엘이 자기 시대에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자 이와 같이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었다 그 말은 아, 3대 동일 신앙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아주 뼈아픈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장에서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에 생존했던 장로들도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사사기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시대에 알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시키지 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 아들들이 판결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 말은 이 사무엘의 영성, 사무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빴겠죠. 정신없이 하여튼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뭐 부흥에 인도하고 또 블레셋 맞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다음 세대, 자기 자녀들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쁩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을 챙기겠습니까? 언제 그들의 영성을 챙기며 어떻게 그들이 말씀으로 잘 하고 있는지 챙기겠습니까? 저도 우리 딸들 이렇게 매일 전화합니다만은 너 오늘 묵상했냐?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했냐? 잘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일상의 이야기는 합니다. 일상의 어떤 삶에 대해서 나누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냐?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네가 듣고 순종했냐? 라고 이렇게 점검하는 것에서 제가 상당히 안 하고 있구나. 물론 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죠. 잘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점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도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우리 자녀들 세대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세우지 않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 세대를 세우지 않냐면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 같이 이와 같이 변질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르치지 않냐면 여전히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마 다른 주변국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를 일으키고 힘있게 통치하는 그 모습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왕, 인간 왕을 세워서 뭔가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를 이루면서 뭔가 힘이 나타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왕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며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백성들의 그 마음 속 안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왕으로 삼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저들이 살고 싶은 거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은근히요 강력한 어떤 지도자, 지도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아마 그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세워주 목사님이니까 좀 강력하게 뭔가 좀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좀 강력하게 이끌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요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더디죠. 답답하죠. 그래서 강력한, 아니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강력하게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냐면 저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왕으로 삼지 않냐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거죠.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을 세워서 하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일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법궤. 그것이 왜 중요하냐. 다윗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이 나라의 왕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늘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사울은 역대상 그 10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도망갈 때도 기도하고 또한 블레셋에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저들을 물리치리까 저들을 치리까 하고 기도하고 하물며 또 사무엘상 30장에서는 자기 처자식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아 갔어요. 기가 막힌 상황.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곧바로 쫓아가서 그 처자식들을 데려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쫓아가리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니 그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곧바로 쫓아가서 지금 이 다급하게 처자식들 죽기 전에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쫓아가리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이렇게 응답받고 나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세인 거잖아요. 다윗은 늘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늘 그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왕은 우리 주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딱 그렇게 고백합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더디. 우리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좀 더디게 보입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셔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야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게 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11절부터 야 왕의 제도는 이런 거야.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됐을 때 너희 자녀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은 왕에 가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군사로 모집돼야 되고 너희 딸들은 또 가서 밥해 줘야 되고 반찬 만들어 줘야 되고 시중 들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 이 왕을 세웠을 때에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18절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이제는 그가 너희의 왕이니까 그 왕 때문에 내게 부르짖어도 이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라 이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 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 왕에게 구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기를 이제 거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자 하나님도 그들의 왕 되기를 거부하셨단 말씀이죠. 이제 너희가 원해도 너희가 기도해도 나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귀가 닫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개 주신 말씀마다 공통점을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아무리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도 사무엘이 전한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왕들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또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 다윗 같은 왕이었으면 좋은데 그 외에 다른 왕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왕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아 있었고 그 왕의 한 사람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그 말씀은 나를 때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이 딱 닫아져 버리죠. 여러분, 때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유익되기 위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때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한 말씀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 듣기를 거절하지 않냐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내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 문 닫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영원히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들어줬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 말 들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고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우라.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한순간에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버림받음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왕다움. 여러분, 예수님도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왕다움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구나 하는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